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날씨가 푸근하게 풀린 것처럼 항상 형통하게 풀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 다른 인사보다 굉장히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복에는 영적인 복이 있는가 하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 형통의 복 등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막연하게나마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복은 은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외적으로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성경에서 복을 말씀하실 때 그 복의 앞에 조건을 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중에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읽고 묵상을 합니다. 자, 그것이 지난주일의 말씀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그것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결실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 해답이 1절에 나와 있는데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이거는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그것을 다른 말로 정리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외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경애가 아닙니다. 경외입니다. 한자로 공경 경자를 쓰고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경 경자,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며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의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도 같은 뜻인데 야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자세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다음에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던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 드릴 때 대충 형식으로 드리지 마세요. 양쪽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쪽에 발 한 짝씩 양쪽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섬기고 안 믿으려면 안 믿든지 그저 적당히 양쪽으로 발을 한 번씩 디딘 채로 이건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세상도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자세는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계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어떤 치리,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즉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각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만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세상적인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못한다고 거부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불순종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아무리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와 불의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죄와 악을 미워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실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죄의 결과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왜냐하면 해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의롭게 섬기게 됩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인데,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악한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거만한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습에 빠지지 맙시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 법을 어긴 사람들이 그것이 들통나지 아니하면 된다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내로남불의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악한 것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신 악한 행동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죄의 결과를 의식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하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바에 진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는 형통의 복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삶의 의욕을 많이 잃어버린 경우가 언제입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가 그렇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많은 시간을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로가 아니라 뭐 내게 있는 어떤 건강도 상하고 물질만 그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갑니다. 그럴 때 의욕을 상실합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앞에서 계산할 땐 남는 것 같은데 뒤에서 자세히 계산해 보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잘 되는 식당이 있었어요. 손님이 참 많아요.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뭐 카페도 마찬가지고 야, 저 집은 참 잘 된다.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리고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늘 끊임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식당을 가보면은 식당 주인이 조그맣게 알림문을 쓴 경우가 있어요. 예, 제가 그 내일 아니면 뭐 일주일 후에 가게 문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를 해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사장님께 물어봐요. 아니 사장님, 식당이 이렇게 잘 됐는데 카페가 이렇게 잘 됐는데 왜 갑자기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매출이 많았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아서 임대료를 내고 전기요금 내고 수도세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인건비 주니까 매달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으며 내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도 그 포도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게 될 것이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살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이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 집에 복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감옥의 운영을 맡겼더니 감옥이 형통해졌어요. 평안해지고 질서가 잡혔어요. 나라를 맡겼더니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이것은 내가 당신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수고의 열매를 누리고 그리고 삶의 안정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이 잘 되는 복이에요. 자, 3절을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에 그 열매가 없는 쭉정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좋은 포도송이가 많이 열린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힌 포도나무가 바로 너의 집사람이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요 남자도 잘해야 되겠지만 집에서 부인이 잘해야 됩니다. 집에서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가정살림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에서 그 아내가 부인이 가정을 세우는 중심 역할을 하면서 그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돌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가리킵니다. 올리브 오일로 유명하죠. 또 올리브 열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사람의 몸에 이로운 굉장히 유익한 기름이요 열매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력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 올리브 나무를 밑에를 도끼로 자른다거나 톱으로 썰어버려서 이 밑둥을 베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밑둥에서 다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싹이 나서 또 왕성하게 자라갔고 또 큰 나무로 자라면서 많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자녀들을 생명력 있고 활력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의 자녀들로 소망이 넘치는 자녀들로 만들어주겠다고 그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와 가족들이 잘 되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을 주시는데 약속하셨는데 사회와 공동체에서의 복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은 하나님의 지상 초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건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평강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야베스의 기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뭐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도 큰 타이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이것이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지역사회에도 심지어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차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또 우리 삶의 환경과 또 나라와 민족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도들이 삶이 어렵다고 십일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한 가지 내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섬겨봅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십일조를 분명하게 할 때 하나님이 말라기 3장을 보면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내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우리 하나님을 그만 믿읍시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면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읍시다. 성도들이 약속했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것을 결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성도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군요.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꼽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한 대로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믿을 때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주님을 섬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섬길 때 죄악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을 멀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오늘 시편 128편에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그대로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